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사 중에서 우리에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여러 천사들이 나오죠. 많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세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각각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을 한가운데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이제 진노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 그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는 그 악한 것에 대한 폭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엎드려 숭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이 천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는 많은 오류들이 결국은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에 침투하고 그 개신교가 아주 그런 아까 영혼불멸설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런 전통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에 이 천사들이 외친다는 거 그 사실을 폭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천사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어떤 영적 그런 하나님의 그 사자들 뭐 이렇게 종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세 천사는 사실상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기별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먼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계시록 그게 14장 6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 보면 그 기별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진 자들. 그리고 그들의 특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입술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고 그런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변화된 자들 그들이 결국 아까 얘기한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들의 특징은 모든 오류를 다 회복한 자들이에요. 사실상 이 세상에는 보면은 정말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류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모든 진리를 회복하고 순서적으로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어진 자들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을 때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거든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사업을 끝내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러한 여자의 남은 무리 14만 4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거울이라고 그런 표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심판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천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방문하여서 아브라함을 받고 그 천사 둘이만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러니까 때로는 천사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구약에는 보면 때로는 이렇게 사람으로 또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때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상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려운 롯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탄식할 때 천사가 가서 기별을 전하고 그 어려운 로스의 가정을 구출하는 것처럼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마 계시록에 가장 많은 천사가 등장할 거예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라든지 물론 요한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 천사도 있지만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든 계시를 밝혀주듯이 그 세 천사는 곧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천사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어려운 옷이 이렇게 그 타락 멸망당할 성에서 괴로워하듯이 지금 바벨론의 오류에 빠져 있고 교회가 세속화된 곳에서 정말 울며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거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제시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만 경배하라고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서 세상의 신학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혼탁된 가운데서 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이 온전한 진리를 받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정말 구별된 자로 하여금 이 기별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 천사를 통해서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전해야 할 어떤 그런 엄중한 그런 그 의무를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거룩한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기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별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복음 끝.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각 시대마다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나서 그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각 시대에 역사를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그 복음은 그 방주를 짓는 그 기별이죠. 기별인데 그 복음이죠. 방주를 지어야 산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롯 때도 거기서 나와야 산다. 각 시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제 증거하신 복음인데 마지막 시대도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제 세 천사의 기별 복음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버립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데 난 구원받았는데 뭔 복음이
또 있냐?
그러니까 예언을 모르고 계시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등한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에 대한 오해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첫째 천사가 말할 때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은 영원해야 정상이거든요. 복음이 시대마다 바뀐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 불변하듯이 영원한 복음은 똑같이 불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데 바로 그 아까 그 말씀에 나왔듯이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정말 견디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존중하고 그 계명은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뭐 한나 죄 맨날 지면서 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래도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뭘 믿냐는 거죠. 맨날 지면서 사탄의 종노를 하면서 악한 영들의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안전하다.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 복음을 참 헛된 걸로 만들고 예수님의 피를 값없고 정말 힘없고 능력없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불신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가장 큰 개정점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어 있고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개정점이 뭐냐,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믿음, 그분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출현을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천사들과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모형을 이렇게 흉내를 내듯이 불이 내리게 하고 커다란 이적으로 만국을 미혹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지금 사실상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렸으면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아무도 안 믿죠.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외적으로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근사한 포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크게 세우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복음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대부분의 복음 자체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사실 그 사단의 기만을 지금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크게는 이제 그런 싸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더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의 사회를 일관시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의심나게 만들고 그죠? 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단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제하고 딱 문제가 부딪혀요.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섭섭하게 하거나 그럴 때 어때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죠.
형제를 보잖아요. 저 형제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 형제 뒤에 역사하는 사단, 또 내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서로가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사실상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데는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역사를 많이 하고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눈이 감겨있다. 그래서 많이 실족하고 낙망하고 고통하고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부분의 기도가 우리가 사단의 역사와 악한 영에 대한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악한 영에 대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워낙 잘못 그냥 전통으로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말해보면 이사야에서 8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마땅히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빛이 없기 때문에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핑계로든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악령들의 속임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을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언은 반드시 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점치는 듯이 뭐 이렇게 그가 기독교인들이 점치는 거 많이 하죠.
복술 많이 하죠.
복술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그건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응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항상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가 잘못됐는데 그들은 옳다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 안에 있느니라.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성으로 오셨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의 행세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그런 마음 아니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런 마음 아니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다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성 신성 둘 다 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시인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아까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 아까 성교사님 잘 설명하셨죠. 정말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거짓 영과 진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들어 부쩍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들이 웹상에서 많이 떠들더라고요. 내가 갔다 왔는데 지옥이 이렇더라. 천국이 이렇더라.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갔다 와서 봤는데 짐승표가 이거라 그러더라. 참 기만이 맞아요. 우리가 영혼불멸 사살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신비주의나 이런 체험에서 보고 왔다는 것을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그 성경 말씀에 바로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지막에 참 많은 미혹을 대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데 천국에 갔더니 뭐 주기철 목사는 좀 저기
좋은데 뭐
순교했으니까 지붕은 있더래. 벽은 없고 그러니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뭐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아주 집이 잘 지어져 있는데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막 의리의리한 곳이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기둥만 서 있고 자기는 갔더니 대들보만 뭐 주춧돌이라 그러나 네, 네. 그것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제 막 주기철 목사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왔다 그러더라고. 아직 집이 안 지어져서 뭐, 너는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다들 그걸 그렇게 참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데도 참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이 참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를 이렇게 기술해 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천사는 구원 얻을 자를 위한 섭리라고 보내신 자라고 했는데 그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사두개인한테 그 하늘에 가면 너희가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천사와 같은 것은 물론 천사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것도 있지만은 천사는 부리는 그러니까 섬기라고 보낸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구약부터 시작해서 물론 하나님 보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섬기고 또 악한 천사를 향해서는 이렇게 막아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천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장착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자가 온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온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 성품과 하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변해 준다는 거죠. 이 천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TV에서 간혹 보면은 참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는 참 천사와 같은 천사와 어떤 같다. 존재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오류에 치유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곧바른 말씀과 진리를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섬기는 자의 정말 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모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이 이런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그냥 정말 이렇게 뭐 선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그 모범을 우리도 그대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천사, 그 새 천사의 기별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그 새 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이 타락한 이 바벨론의 교회에서 우리가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천사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인내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인내 없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아가 발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 인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 없으면 뭐냐? 우리 애들이 나를 좀 괴롭게 할 때 갑자기 화를 부릉 내는 거. 인내 없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정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고통에 반응해서 바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 예전에 가졌던 그런 바램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 거기에는 인내가 있지 않으면 힘들겠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되는 건 아니죠. 뭐 테레사 수녀처럼 뭐 자선사업 많이 하고 막 그러면 천국 갈, 그렇지는 않고 스스로 자선사업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단지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분의 법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인내의 근본적인 기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말을 생각했을 때 그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믿었던 예수님의 믿음 자체가 그 내용, 그 본질이 인내가 수반된다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뭐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율법주의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투쟁이 있을 건데 그게 인내가 수반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복음의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과 복음의 본질이다. 그 그렇죠. 내용을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쯤 보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생명과 연관된 문제인데 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티겠느냐는 거죠. 버틸 필요도 없죠. 그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하겠죠. 육신의 잠깐의 어떤 그 안락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실상 사단이 있죠. 그죠? 세상 모든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과 악과 고통, 슬픔 그 뒤에는 항상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들의 역사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상에서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영혼들을 옹위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인간에게다가 결국 사단의 성품을 재현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실상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계속 이 대쟁투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결국 하는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내 타락한 나를 끝까지 옆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내하면서 나를 돌봐준 그 천사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처음 이걸 준비하면서 나를 도와준 천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속에 이 천사의 그 수고가 너무나 감동이 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우시아가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이렇게 보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가득 그 옆에 이렇게 쫙 도열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 오면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개를 여섯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쌍은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다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쌍은 날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가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의 표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자기 날개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겸비함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날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주님대로 뜻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사와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그런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보면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힘이 뛰어나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분의 천사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말씀 봤는데 아 천사들도 힘이 뛰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데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그분의 천사들아 주님의 천사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참 시편 보면 참 감동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아 천사들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렇게 준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참 이게 천사와 같은 이런 품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스도의 품성 그러면 당연하고 지당하지 말씀이지만 역시 천사들도 똑같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시편에 보면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항상 찬양하는 게 이 천사들의 일이잖아요. 아 우리도 매일 찬양하는 것 참 이게 그게 결국은 천사와 같은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참 좋은 말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정말 천사들은 3분의 1의 동료를 잃었잖아요. 우리가 그 수는 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지만 그들은 얼마나 이 천사의 자리를 회복할 거룩한 무리 성도들을 기다릴까요? 그들은 거룩한 무리인데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정말 오래 참았을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지, 생각도 맞아요. 해봐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이 죄의 역사를 이제 끝내고 거룩한 무리들을 천사와 같다고 하는 이 우리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이 자들을 빨리 하나님께 이렇게 천국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천박한 말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그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록책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이 성도가 과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성품을 가졌는가를 늘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일 때 선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적합한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쭉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진리 가운데 이끌 때 같이 동행해 나간다면 천사들이 정말 우리 기분이 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아래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전능자가 날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처럼 그 스랍들이 그 날개로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킨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그 천사,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천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천사에게 고맙게 하고 또 천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기록하였을 때 아, 이 자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회복한 자입니다. 복음으로서 그렇게 보고할 때 그 기쁨이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보면 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기쁨의 재회를 나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천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천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악한 영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것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데 이걸 좀 빨리 좀 고쳐서 좀 수정하고 싶은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막 이런 마음이 와닿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정말 흠없고 정없이 정말 기록될 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밟아서 깨트렸습니다.
아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옹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천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 어떤 글을 읽다가 하나 적어왔는데요. 참 좋은 글이라 가지고 만일 우리 눈이 열린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킬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따로 있다.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천사들이 아까 이제 제가 천사들의 마음을 조금 얘기해서 말했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끄럽고 치졸한 죄일지라도 정직한 고백과 진실한 회개는 그대에게 하늘을 열어줍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그대의 회개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껴안아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대가 아무리 괴로운 낭망 속에서 방황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은 여전히 그대 어깨 위에 놓여 있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돈 많은 장로님과 세속적인 집사님이 가정과 세상에서 철저한 위선자로 살아갈지라도 실망과 불신과 비난의 늪을 찾아가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에게 아무리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대가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한다면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세요. 세상이 던져주는 재물과 명예와 인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대의 양심과 생애에 티나 흠이나 흠을 남기는 것이면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세요. 간절하게 기다리세요. 노아나 로서의 때처럼 사람들이 심판의 기별을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대만큼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여러분, 악한 영의 미혹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